잘하셨죠? 예, 조금만 더 잘하면 강남교회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에 심하시는 박희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주 만나죠? 처음 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학생이 선생님 이야기 다 끝나고 나니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려고도 잘 안 하죠, 그죠? 예. 목사님을 힘들게 안 하시려고, 그죠? 윗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아랫지방에 가면 거의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참 듣다가 이제 어린 학생이 열을 받았어요. 이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가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 다 끝나자마자 손을 퍼쩍 들고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했죠. 그때 이제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무슨 질문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봐, 대답 안 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텐데 가만히 있어요. 왜? 괜히 이야기 또 틀리면 꼴통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자, 무슨 질문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몰라, 이렇게 넣어야지. 자, 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생 치고는 좀 질문이 좀 고상하죠, 그죠? 여러분도 상상 못하는 질문이죠, 그죠? 예. 그 선생님이 그 말 듣고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어둠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대답을. 그 학생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하고 없다고 하는 이 학생하고 이제 드디어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불과 1분도 안 지났거든요. 해도 너무하여. 아무리 서울에 사시는 깍쟁이 분들이지만 좀 순수하셔야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꾸 질문하니까 눈을 막 보라에 떠시는데, 우리 그러지 마시고 사회적 기신합시다. 예. 그래, 이 친구가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들어봐도 대답이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게 아니고 정답이에요. 거의 반항하신 것 같은데. 자,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은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거 봐, 또 대답 안 해. 여러분 오늘 대답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겠어요. 영 반응이 안 좋아. 네? 영 수업 태도가 안 좋은데. 저는 괜찮은데 이틀 후에 목사님이 오세요. 그때도 일하실랍니까? 말로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때,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창조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기품에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맞죠?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들어오면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없는 세상. 자, 이걸 이제 바꾸면 말씀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없는 상태가, 없는 마음이, 없는 삶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상, 허감의 세상, 사단의 세상, 생각의 세계, 감정의 세계, 혼적인 세계, 영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하는 일은 빛이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경책에 있는 수많은 이 말씀들이 여기 말고 이 말씀이 눈으로 읽고 생각으로 이해를 했던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정착하게 될 때, 마음에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4장을 펴보시면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히브리 4장 구약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알아요? 예, 그러면 신약성경인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 혼과 영을, 맞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감찰한다. 자, 나는 이게 영인지 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정확하게 나누지요. 맞습니까? 정확하네요. 빛이 들어오면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어 놓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영과 육을 나누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구분하겠죠. 말씀과 생각을 말씀은 나누어 주겠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 하나를 심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몰라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막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아예 주무시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만 한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든 내가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말씀이 일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이 원하는 세계로 끌고 가겠죠? 자, 오늘 여러분 그 보셨던 수원교회 정인이 자매 트루스테리 보셨나요? 예. 아마 여기 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자, 무엇이 그를 끌고 다녔어요? 무엇이? 자. 자, 편의상 이쪽 가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됐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어, 제대로 들으셨네. 악한 영. 뭘 통해서? 그렇죠. 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를 끌고 다녔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거기 악한 영이 아닌 술이라는 것에 내가 끌려 다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임에는 누가? 악령이, 맞죠? 악령. 그 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이 그때부터 일을 못해요. 이해갑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끝을 내요. 여러분이 감기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 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균이 들어와서 잡아먹으면 감기에서 나서야 안 나서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 바이러스 균보다 더 센 다른 걸 집어넣어서 그 균을 처리하기 때문에 감기에서 벌떡 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 우리 마음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야, 그럼 이 동네 충청도 양반들이요? 다시 할게요. 자, 음식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이건 느끼는 거죠, 그죠? 누가 느껴요? 몸이 느낍니다. 말씀은 몸이 못 느껴요.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게 없던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고 그 마음에 내가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육을 따라가던 삶이 내게서 끝이 나고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였으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에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그해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해놨습니까? 예? 자,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셨죠, 그죠? 왜 깨끗하게 해놓았습니까? 그 깨끗하게 해놓으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그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고, 맞죠?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7절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보세요. 7절. 자, 눈을 성경책을 여기 보지 말고 이 자막 보지 말고 성경책 안 가져오셨나요? 또 핸드폰 가지고 보고 그런 거 계시지 말고 이 책은 늘 갖고 다녔어. 알겠죠? 죽을 때까지. 그래야 성경책 보고 누가 죽은지 알지. 네 이름 꼭 써가지고 다녀요. 자, 성경책 갖고 다니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어메, 대답 안 해버리네. 가방 무거워요? 네. 무거운 가방 들어가면 운동대에 근육도 생기고.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 얘기를 할게요. 희진아, 이 말 맞죠? 여기 오늘 저녁에 나왔던 그 자매 남편이 정문구예요. 문구야, 에? 이니야. 그 말은 이니가 내 안에, 이건 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아줌마 이름 보세요. 이니의 마음에 거하면 이니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나 예수가 네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 요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걸 주려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서로 떨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와라.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죠? 자, 네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들이 네 마음에 믿어지면 그하면, 그 말입니다. 네 마음과 하나가 되면,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이루어줄게. 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놓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놓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 보면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나무를 보고 찍혀 불에 던지울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놓고 같이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5절 16절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17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 보세요. 물어볼게요. 나무가 두 종류인데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성경책 보지 말고. 예? 1분당. 예. 비 안 옵니다. 예? 자, 3분당. 왜 대답이 틀려요? 자, 다시. 3분당, 다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네, 못된 나무. 좋습니다. 2분당. 좋은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좋은 열매. 자, 4분당. 아이, 알아서 대답을 하시네. 자, 이렇게 참 공부를 참 잘해요, 저쪽이. 자, 나무가 두 종류가 있죠? 맞아요? 좋은 나무.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맞아요? 아름다운 열매 맞아요? 자,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어떤 나무입니까? 자, 좋은 나무. 가만히 있어도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맞죠? 그 다음에 못된 나무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무슨 열매가 나와? 에? 나쁜 열매. 이 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그럼 여기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나무는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맞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하고 다 해도 이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절대로 만들 수가,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이 나무를 어떻게 그러면 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찍어서 던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찍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성경에서는 사랑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 하나님께서 박이진이를, 하나님께서 정문구를, 하나님께서 맨날 술만 퍼먹고 있는 자기 아이를 쓰러뜨려 갖다 버리는 정인이를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뭐 어쩌다고? 자, 예수님 주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뭘 어떻게 했냐? 자, 여기 이제 거의 대다수 보니까 이렇게 뭐, 예? 할아버지 내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있는 강주에는 링컨 학생들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예, 거기 이제 이 서울에서 온 학생들도 몇 명 있어요. 동서울교에서도 온 애들 있고, 뭐 어디서 있는데. 애들이 지금 한참 보면 막 이렇게 좀 반항하고 막 이렇게 막 튀어나가고 싶고 이런 어떤 생각에 막 지배를 많이 받고 흔들리고 있는 때예요. 예, 막 제가 자주는 못 만나지만 한 번씩 만나서 예,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링컨 교사들 선생님들 보고 글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요. 얘들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왜?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공부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소리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는 지 알아서 다 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세 명, 네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은 이 학생을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담임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앙부터 그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얘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라고. 졸업할 때 검정고시 올백 안 맞으면 선생님들이 혼날 줄 아시라고. 그리고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줘요. 공부하라 하면 애들이 마음 문 닫습니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필요성을 본인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필요하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견학을 시켜주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대신 신앙은 제가 이끌어 줄 테니까 왜 너네들이 신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하고 깨우쳐 주겠다고. 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이 액자에다 글을 써놓고 벽에 걸어놓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감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출세를 하고 싶어서 너무 어렵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출세를 하고 싶어서 같이 살았어요. 악착같이. 그래서 진짜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승승장구라 그러죠. 그렇게 인생이 막 펼쳐져 가다가 내 생애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몸뚱아리 하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생각에다 도전을 살았던 나에게 이 몸뚱아리를 쓸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술이라 그러죠? 그 놈을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막 인생을 죽으려고 최악의 나쁜 거는 다 해가면서 병신 몸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덕택에 선물을 하나 더 받았어요. 폐결핵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피를 토하면서 극도로 몸이 팍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죽으려고 발악하던 게 거짓말이고 솔직하게 말해 살고 싶더라고. 죽고 싶다 하는 건 아직까지 덜 급해서 그래. 진짜 그 상황이 되니까 살고 싶더라고. 근데 진짜 그 전에 그만 갖고 했으면 어떻게 몸 고쳐가지고 어떻게 어디 뭐 일을 하고 밥 먹고 살았을 텐데 완전 이제 막 폐인이 되고 완전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살아볼 거라고 그래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막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형제지간이 저까지 10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누님들도 거절하고 형님들도 거절하는데 형님들이 안 나오고 형수가 나오더구만. 그러니까 더 밉더라고요. 그래서 딱 대문 밖에서 딱 대문에 딱 서가지고 도련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조카들이 폐결핵 걸려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나는 눈물이 그래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수도 파이프 터져가지고 새는 것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뭐가 막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시기 불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병을 고치고 나와서 성공해서 이 오늘의 이 고통과 서러움을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그래 안 보이죠? 착하게 보이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저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지. 정말 마음에 막 저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버림받아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시골에 있는 고향의 집이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계시지만 실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주시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어느 날 형수가 저를 불러서 집을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 기억에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밤 12시 임박한 시간에 입은 옷 그대로 집을 나와서 그날 밤을 나무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렇게 제2의 박이진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전엔 진짜 잘 나갔었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잘 모르시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허기진 배가 막 배가 고파오는데 뭘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들판 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남들이 곡식을 거두어 남은 그 뒷자리에 남아있는 걸 막 땅을 후비면서 먹을 걸 찾고 그러면서 산에 뛰어다니면서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사는 어느 날 너무 이제 겨울이 오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방이 있지만 그래서 양지 바른 곳을 찾아다니고 너무 추울 때는 식으로 별이 농사를 지고 나면 집을 막 쌓아서 놔놔요. 그 집 사이에, 집동 사이에 엄청 따뜻해요. 집이. 집피라 그러죠.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거기도 눈을 맞으니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상려집이 있어요. 상려집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가마 있어요. 꽃가마 아세요? 그 상려를 두는 집이 있는데 뭐 담은 돌로 싸가지고 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제 비만 안 맞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부인인데 희진아 너 나하고 교회 갈래? 이게 이제 저한테 했던 첫마디였어요. 그러면서 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의 형도 예수 믿고 병이 나섰잖아. 너 나 따라가자. 제가 그 이야기에 끌려서 그냥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 교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시골집인데 그 이제 소를 위해서 여물을 끓여가지고 주는 그 부엌 불 때는 그 방이 조그마한 방이 아닌데 한 평도 안 돼요. 그거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부엌을 터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담도 안 싸고 대충 막았어요. 뭐 떨어진 비닐 합판 같은 거 가지고 다 해봐야 두 평, 세 평 남짓하는 그런 조그마한 이렇게 좁아요. 두 사람이 앉으면 통로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일축한데 거기서 사람들이 만 20명, 30명을 앉아가지고 그때 보니까 나이들이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농사 지은 분이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면 찬송가입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예, 찬송가 부르고 예, 요즘 지금 말하면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앉았는데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잤어요. 그냥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주길래 밥 먹고 진짜 쫓겨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거기서 받았어요. 나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인데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주는 그 밥을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뭔지 다 모르겠지만 딱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53장. 자. 1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 53장 5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은 안 빠져나가요. 나와 피를 나누었던 형제지간들도 나를 버렸고 나를 믿고 따라줬던 수많은 가족들, 친구들도 다 버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나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음으로 생애를 마무리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나에게 뭐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성경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합창단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자, 그가 찔림은 예, 우리의 뭘요? 허물. 그가 상함은 예. 그다음에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자, 여기 보면 허물을 그 다음에 죄악을, 평화를, 나음을. 이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을 하신 일이에요. 맞아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허물이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허물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소외되어 버리고 스스로 내 속에 갇혀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내 허물을 끝을 내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허물을 끝을 내셨고 그 다음에 뭘 해결했어요? 죄악을 끝을 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평화를 줬어요. 자,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평화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생각에 끌려다니고 형편에 끌려다니고 의심에 끌려다니고 불신에 끌려다니고 미움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오만 잡것에 끌려다녀요. 왜? 이 말씀은 알고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은 내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면 불신을 따라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이 성경책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종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세운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물어볼게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는데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못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이루어준다 했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 허물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겠죠? 죄악 때문에 내가 어려워할 필요 없겠죠? 이미 내 안에는 평화가 와 있죠? 맞습니까? 이미 내가 나음을 입었죠? 병에 생각이 왜 시달립니까? 믿지 않아요. 불과 아직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째였는데 제가 동대구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간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달라들면서 했던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랬어요. 독 받으면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닙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박해신 아니고 이게 안 나오는데 나와. 응? 여러분 이런 거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는 종자가 약간 달라. 그래 이제 그래서 지면 안 되잖아.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저 귀신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말자. 아니야.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귀신 뜸 하나님 역사고 박이제는 아니고. 진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때는 확실했어요, 그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내가 거의 미친놈이더라고요. 보실래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이 또 있는 거라.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성경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이기지. 성경이 뭐가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 드릴까, 어디 있는지? 자, 이사야 14장을 펴봐봐요. 14장 12절. 자, 읽어드릴게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 그게 뭐냐? 구원받고 수많은 은혜를 입고 오갈 데 없는 거지 중에 산 거지, 노숙자 중에 이런 노숙자도 없는 병신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은혜를 입혀서 일을 도와준 게 하나님인데, 나는 전부 다 그걸 내 위에 딱 앉고, 내가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입은 그 은혜, 가장 확실한 그 위에 앉아가 누구를 마귀지를 앉혀놓고 세워놓고 누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제가요 비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요? 그때는 옳았어요 제가요. 분명해서 확실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면도 우리 구름 빼버리니까 땅이 쳐박히 보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구름을 빼버리니까 어디 땅이 쳐박히 안 쳐박혀? 완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두 마음을 품고 말씀도 내 마음에 두고 내 끝도 내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항상 둘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불편하셔서 계속 죄를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 있다가 지금 강주 간 지 3년 좀 지났습니다. 만 3년하고 몇 개월 지난 6월 달에 갔으니까 지금 8월 달이죠. 한 두 달 지났는데 진짜 문제도 많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날 이동해서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진교회에 있는 전임 사역자가 안 가고 교회를 딱 끌어안고 안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의 내용은 제가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딱 전화 받고 여보세요 목사님 하니까 다른 거 부모에게도 안 하시고 저한테 박 목사 예 절대로 싸워버리라고 아니고 싸우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마라.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인신공격하지 마라. 인신공격이 뭔지 아시죠? 그 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건 해야 되겠는데요? 이래가 아니고 예, 옛날 같으면 제가 대답 잘 안 해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지금 이기가래 말이요. 어찌 지가 교회를 그냥 샥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예? 아마 그걸 알고 아마 그렇게 막 저를 그렇게 막 구름을 다 빼보고 쳐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할 말은 그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해주라. 그들에게 잘해줘라. 이야.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봅시다. 우리끼리. 형제 자매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응?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계를 모으고 일해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그걸 느닷없는 지가 와가지고 지껄을 붙잡고 있는데 잘해줘요? 응? 그냥 응? 이렇게 막 삼찰 응? 따다닥 대고 뺏어야지. 잘해줘요 그걸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 예. 그 다음에 목사님께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박 목사 예,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러고 목사님 전화 딱 끊으셨어요. 제가 뭐 이야기할 틈도 없어. 그리고 막 가는데 또 30분 채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 터널을 기억해 가면은 풀채 터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강징하는 마지막 터널인데 바로 그 앞에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터널을 보면 꼭 목사님이 올라요. 전화 내용이 떠오르고 똑같은 내용을 또 해주셨어요. 똑같은 내용. 박 목사 절대로 싸우지 마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인신공격하지 마라. 예. 잘해줘라. 예.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러고 갔어요. 예배당 앞에 딱 들어서는데 누가 와서 간판을 띄고 있는 거예요. 띄는지 다한지 뭐 하고 있어요. 크린 가져와가지고. 그래 한참 보니까 글자가 이상해. 딱 한 글자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글자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요. 그대로 창문 열고 차도 안 내렸어요. 이러고.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래서 쳐다보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 너 빨리 내려와! 이래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그 형번이 내려와 보러. 그러고 차 파킹이 나오니까 간판 칠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신기한 거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부딪힐 때마다 막 1차적으로 팍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올라오는 내 눈에 보이는 혈과 감정을 다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내게 없는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마음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들이 다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채 안 된 시간 같은데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진짜 막 늦은 시간까지 막 실경이를 많이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전해주던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희진아 너 이거 문제 삼지 마. 정녕 네가 부딪히면 미치게 되고 도로 찾게 돼 있을 거야. 사람도 모든 것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어. 내가 찾아줄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고 싶어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날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두 개가 제 마음에 거의 박혀 있어요. 그리고 3년을 지내왔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은 다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이게 다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막 싸워주셔서 그걸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 당신의 종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흉내내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을 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죄를 끝을 내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끝났어요?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너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에 죄악을 끝내줄게. 네 마음에 내가 평안을 줄게. 네 인생에 내가 병을 끝내줄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어느 날 듣다가 제 마음에 그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38년 된 자는 교회도 안 나갔고 예수님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병자 고쳐주셨잖아요. 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믿는데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저 그랬어요. 그때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 뜨고 이렇게 했더니 고쳐주세요. 이게 전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나처럼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 그런 친구에게 거의 얘기를 내 전해주고 싶은데 이런 병신 같은 몸을 갖고 가면 그들이 뭐가 날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이랬다니까요? 뭐 그냥 괜찮으면 놔두고 아니면 좀 고쳐줘봐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던구만. 응?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날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야 희진아 너 폐결핵 다 났었어. 내가 너 구원할 때 다 해줬어. 너 성경 몰라? 남을 입었다 했잖아. 나았어. 믿어. 피가 나오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밥도 못 먹는데요. 그래, 밥 못 먹는 네 사정이고 배고픈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네 병 나았어. 너 읽어봐 성경. 성경 보면 나았다고 돼 있어요. 나를 쳐다보면 아니에요.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많은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이 났었어요. 지금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맞죠? 허리도 지금 다 났었어요. 가끔 가다가 조금 아파서 그렇지. 무리하면.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왜? 제가 한 것은 그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서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 붙잡을 게 없었어. 의지할 데가 없었어. 이것밖에 없었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래 되어 있는데 저 좀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힘을 주고 소망을 줬어요. 저는 주님 안에 들어왔는지 그랬는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딪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자 절대로 싸우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혈과 육으로 감정으로 너를 믿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부딪히고 싸워야 되겠지요. 네가 이 문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넌 손대. 무슨 일이든 인신공격하지 마라.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 나는 사람이니까 상대의 약점을, 상대의 잘못을 흡입하고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세워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해줘라. 어떻게 잘해주셨습니까? 뭘? 내가 잘해주면 뭐겠습니까?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목사님 마음을 받은 그대로 그냥 그거 이야기해 줬어요. 3년 동안. 지금도 그래요. 내가 받는 것이 많진 않지만 내 마음에 들려오고 느껴지는 감각되는 그 마음 그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것은 이들이 변하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 개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하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려고 저를 강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그 세계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걸 내게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그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는 말이 나와요. 아까 했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찍혀 버려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나무 하나님은 꺾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참감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이 참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 우리를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은 종과 내 관계를 말해요. 거기에 접을 붙인 것은 기존에 있는 가지와 똑같이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액을 받는 자 중에 기존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뿌리에 쏠린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잎을 내고 줄기를 뽑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기 위해서 이 가지를 꺾어서 창 감람나무 접을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네가 자긍할지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저는 제가 뭘 잘해야 되고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야. 박 목사, 자네 이 일에 개입하지 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 저한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강주 문제, 넌 빠져. 너 개입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해주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걸 흘려주는 거 말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지는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 가지 또 가지에게 주고 그 가지는 그 가지에게 주고 그 가지는 잎에게 그 가지는 줄기에게 그 가지가 줄기가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누가 합니까? 가지가 애써 사는 게 아니고 뿌리에 진액이 올라오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겠지요. 아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나를 다시 꺾어다가 예수와 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아로 옮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깨끗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죽으시면서 허물을 끝을내셨고 죄를 끝을내셨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나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성경 하나만 잡고 마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후부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너희 중에 어떤 자요? 자,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자, 이렇게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켜 불에 던질 그 나무처럼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느니라. 얻을 게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끄틀내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죄악을 끄틀내시고 나음을 주시고, 맞습니까? 허물을 끝내놓으시고 낙항 살자 들어와라. 그래서 꺾어서 예수님하고 나를 딱 연결시켜 놓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요. 예수님이 온전한 만큼 내가 온전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믿어라. 너는 이런 놈이었어. 너는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어. 너는 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네 모든 허물을 끝내고 내가 너를 거룩하고 온전케 해놨다. 이거 믿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다. 자, 맞아요.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해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되어있죠. 죄에 대해 죽었다 말은 죄하고 사단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돌감나무 가지에서 끊겨졌다. 사단에게서 내가 끊겨졌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접이 붙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름에 막 우는 매미가 있어요. 아세요?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살다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된 이 굼벵이가 다시 굼벵이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고 싶어도 못 가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갈 수 없죠. 그죠? 자, 굼벵이에서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된 그날부터 이 매미는 다시 옛날의 굼벵이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있는 물벌레가 어느 날 허물을 벗고 잠자리가 됩니다. 잠자리가 됐던 이 잠자리가 다시 옛날이 그리워서 물 속에 물벌레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은 거기에 끌려가요. 왜?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자,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을 세우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돌감로 가지는 꺾여서 창감남이 접이 붙여진 그날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허감의 권세에서 건졌는 내가 다시는 옛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놓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를 속일 겁니다.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아는 말씀 말고 이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믿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